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마가복음의 1장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실 때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여러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복음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 선포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따라왔죠?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님이 몰아가시고 그곳에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이 잡힌 사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은데요. 마태복음 14장에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세례요한이 죄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죠? 항상 죄가 선포될 때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죠. 헤롯이 세례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되고요. 헤롯왕의 생일에 세례요한을 원수처럼 여기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 마침내 세례요한이 목매임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30살 정도의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이 빨랐으니까요. 정말 젊은이가 이 생에서 헛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삶을 살다가요.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흥하시는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세상 왕의 미움과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으로써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다가 가요. 예수님도 곧 세상의 죄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세상 왕의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세례 요한이 미리 증거하고 먼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또 누가 따라갈까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진리를 선포할 때 복음 진리만 선포하지 않죠. 이 세상의 죄를 함께 선포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고요.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죽어갈 거예요.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도 믿음을 버리고 거나 아니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마침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학교 건물의 이름이죠. 에반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의 앙겔로스 그리고 기쁨을 뜻하는 접두사 유가 합하여져 기쁨을 주는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어떤 기쁜 소식인가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기쁜 소식에 비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다는 기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의 선포입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이렇게 잘 살아가 조언해주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복음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도덕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정말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선포하시고 믿을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명령입니다. 복음은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거죠. 옵션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을 누리세요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구원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사망에 관한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이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과 또 모든 복음서에 보면 같은 내용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 모든 복음서가 같은 곳을 그 시작점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디인가요? 바로 유대 땅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아닙니다. 갈릴리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볼 또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유명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이었고요. 가장 보잘것없는 곳이었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 가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유대 땅에서 돌 정도로 정말 비천한 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배척을 당하신 곳도 이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도 이 갈릴리 땅 나사렛이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가장 배척을 당하시는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도 이곳에서 가장 비천한 어부들로 살아가던 자들을 자기 제자로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저기 유대 땅에 가서 유명한 곳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그냥 그 성경 많이 알고 있는 랍비들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갈릴리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서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 역사적 배경을 이제 앞으로 볼 텐데요. 그래서 당시 이방 땅처럼 여겨지던 곳, 사망의 그늘진 땅처럼 여겨졌던 갈릴리에 마침내 큰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큰 빛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곳에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빛 되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사역하세요. 이거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결국은 죄인들이 가장 낮아져야 하는 곳, 죄인들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곳, 심판의 자리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십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것. 우리도 어둠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성공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 그랬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유혹하며 말했던 것 있죠. 야, 그런 기적을 베푸고 복음을 전하려면 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더 성공적으로 할 텐데, 더 큰 영광을 받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가지 않으십니다. 세상 영광 받으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어둠의 땅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큰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자들 보세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살던 가장 어두운 자들,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어둡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세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가세요. 형제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세상 성공이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 빛의 나라에 속하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고난받기까지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우리같이 가장 어둡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들을 불러서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랑받을 할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어둡고 보잘것없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데오빌로 장로교회고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끝까지 겸손히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 진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역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자들, 이루어가셔야 하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교회와 우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15절 가장 첫 부분에 보면 때가 찼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때가 찼고 the time is fulfilled or the time has come.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타임은 오고 있었는데 시간은 계속해서 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는 때가 왔다. 완전하여지는 때가 왔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으로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The last time, last days has come.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예수님이 아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하는 단순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구원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 때를 위해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주권적인 작정이 마침내 성취되는 때가 왔음을 드러내는 사건. 오늘 본문 앞에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사건이 먼저 왔죠? 그 사건도 다 마지막 때가 온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침내 사단이 심판받는 때가 왔고 사단의 세간들로 있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사건이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의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백성들 자리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더 강하신 왕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사단의 세간들, 즉 사단의 종으로 속해 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절에 가면 1장 2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세요. 즉 사단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복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현실이 완전히 성취가 되죠. 그때에는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여 결박이 되고요. 또한 사단의 왕국이 망하고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건져져서 천국에 속하게 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 정신 나간 자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사단에 속해 있던 이 세상 백성들,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오직 복음 말씀을 전함으로 건져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시작되는데 이때를 가리켜 성경은 말세라고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대로 말씀하시고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죠. 말세.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가 시작되고 이때를 가리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건을 연결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연결되죠.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이것이 두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예언약의 시대, 즉 예표와 그림자와 약속으로 가리키던 구약 시대가 세례 요한을 끝으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차서 마지막 때가 와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성취된 하나님 나라, 참것이 오는 거죠. 가르치기만 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사방에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 교회 시대. 이렇게 시작된 마지막 때에 이제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예요. 히스토리. 말씀 그대로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죠. 자기들의 역사로 본다고요. 자기들이 어떤 문명을 이뤄왔고 무엇을 이뤄왔는가.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문명을 이뤄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역사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역사, 죄인들의 역사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다 멸망당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역사?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루어왔고 이렇게 내 이름을 증거하고 내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당장이라도 심판받고 우리는 지옥에 갈 자들이라는 거죠. 나의 역사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가? 구원하시려고. 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계시는가? 구원하시려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역사는 그걸 위해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마지막에 온 증거라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에서 알려주시죠.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모든 날이 증거했던 것은 마지막 날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아들이 오시는 때. 그때가 때가 차는 때고요. 모든 날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는 것이 알려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때가 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이 왔다. 우리 마지막이 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긴급하다는 거죠. So urgent.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끝이 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왔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어요. 그러나 아직 마지막은 아니었죠.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고 바벨탑의 심판도 있었고 애굽의 심판도 있었고 그걸로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따라오는 사건이 없어요. 마지막이 왔고요. 아들이 오심으로 마지막 구원,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 나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최후 심판만 남아있어요. 더 기다릴 게 없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면, 그 아들이 이루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아들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과 마지막 심판을 가져오셨고 자기의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과 심판을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에 따라 지옥 심판으로 갈 것입니다. 그 복음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 이로써 마지막 구원과 심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끝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세상은 다 망하고요. 죄인들은 다 지옥 심판으로 가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얼마나 긴급한 메시지일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찬 이후로는 언제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할 수 있습니다. 긴급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언제까지 지체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예수님 알려주는 거 언제까지 지체할 거예요? 곧 끝납니다. 너무나 긴급하지만 죄인들은 더디 온다고 조롱할 거라고 하셨어요. 왜 더디 오는 것처럼 생각되는가 알려주셨죠?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거나 조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긴급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차서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한 너무나 긴급한 메시지로 듣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순종하며 또한 전해야 합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말씀하신 후에 따라오는 첫 번째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 회개의 원뜻이 뭐죠? Repent. Turn away. 돌아서다는 뜻이에요. 뭐에서 돌아서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후회나 뉘우침은 절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러한 회개를 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없는 후회나 뉘우침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시죠.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고요. 회개는 단번에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도 되지만 계속해서 회개를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는 회개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왜? 아직까지 죄성이 천국 가는 날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회개 없이 살아가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음. 어제 함께 나누었던 팔복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고요. 이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천국의 삶은 누구에게서 시작되느냐? 회개하는 자들의 삶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자들의 삶에서는 천국의 삶이 절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 절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과 그 밖에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복음에서 알려주시는 오로지 구원의 길인 예수님께로 나와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고 순종으로 돌이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born again, 이 again을 가리키는 단어가 above라고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독교는 회개와 믿음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응답한다는 겁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들?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디귿이 뭐 수도 없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 복음을 빌려줘 봐요. 믿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직 천국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새 마음을 주신 자들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해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 복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이 안을 잘 보시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시고요. 복음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고 천국 기업을 무르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같은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세요. 복음은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을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전하시고 이루세요. 얼마나 확실한가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삶,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계속되는 이 회개와 믿음의 삶이 없으면 새로운 삶의 시작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도 그런 믿음은 갖고 있다고 하셨죠? 마귀, 사단,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떨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마귀의 삶은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참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이 살아가고 믿노라 하고 있다면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하고 믿노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마귀 닮은 모습으로 나와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로 나왔어요. 자기들을 더 의롭다 여기며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구역질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없는 자처럼 내 삶에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마귀를 닮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마귀 닮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는 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뭐 나 죄인이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깨닫지 못해도요, 깨닫게 하신 죄를 그때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들의,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절대 회개가 모호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의 간음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침상을 적시기까지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자신의 불의의 재물을 모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토색한 것을 다 몇 배로 나눠줬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그 여인의 간음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죄를 부활하신 후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심으로 회개하게 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몸을 만들게 하시며 그 의심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도요, 알려주세요. 드러내서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괴롭게 살아가라고? 아니에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천국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삶의 시작도 없습니다.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뒤에 것만 돌아보죠.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서 여러분의 문제, 제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 나의 교만과 딱딱한 마음에 있다는 거죠. 회개가 없으므로 시작도 없고 회복도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므로 옛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무빙언 하는 삶이 없고요. 회개가 없으므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회개하며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회개 없는 마음도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하셔야 하지. 그 얘기는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탓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죄성이 아니라 성령님 탓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죠. 그것까지도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교만은 마귀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 말씀, 기도, 성찬, 예배, 모이기에 힘쓰라. 왜 그러실까요? 거기에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 형제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회개가 깊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만나서 서로 회개하는 기도, 같이 나누는 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뭘 도대체 회개하라는 거냐? 회개할 게 없나요? 예수님보다 내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한 죄? 주님이 주신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은 죄? 내 교회와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미움, 정욕, 음욕, 악한 마음, 형제를 시기 질투하는 것, 교만한 마음,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내 허물은 긍휼히 여기면서 형제의 허물은 긍휼히 여기지 않은 마음, 화목하지 않으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 남편과 아빠로서 영적 가장이 되어 올바로 가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죄, 아내와 엄마로서 주님의 가정을 돕는 배필로 영적으로 함께 세워가지 못한 죄, 자녀들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 죄, 게으른 죄, 주신 은사를 땅에 묻고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무익하고 악한 종으로 살아간 죄,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산 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죄, 하나님보다 자녀들도 두려워하여 죄에 대해, 복음에 대해 담대히 알려주지 못한 죄, 예수님보다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쁨을 찾은 죄, 죄에 대해 눈 감았던 죄, 죄와 싸우지 않은 죄, 이 세상의 조리와 원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랐던 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며 산지요. 천국의 소망을 버리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산지요.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은 죄. 감사함을 잃어버린 죄. 우리가 회개할 것은 차고 넘쳐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안 됩니다. 이런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이런 죄로 용서함을 받고 이런 죄를 뒤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명령이에요. 회개하고 회개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직분자들,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시작, 천국의 삶이 시작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보면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죠? 사단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정확히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부음을 받았고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사단을 이긴 자들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이제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 증거하는 삶과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4절에, 15절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은 정확히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건으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 가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처럼 오직 한 가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히 전파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고 천국을 완성해 가실 거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삼위 하나님의 뜻과 사역과 역사에 참여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거나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가서 전하라고 하시고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셜클럽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클럽에 들어오라고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려서 아 이 교회에 맞는 사람 있고 저 교회에 맞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삶과 죽음에 관한 겁니다. 영벌과 영생에 관한 것, 지옥과 천국에 관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욕먹을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이 세상과 세상의 죄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입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도 고난받기까지 담대히 진리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 살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알 것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런 교회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시며 가신 길을 보면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 길도 고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복음을 믿고 지키고 증거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는 죄와 심판의 선포가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정의라는 가면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죄악들, 죄인들이 옳다, 선하다, 의롭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 망하고 죽어갈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 중에 주님이 다스린다. 이것을 믿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 선교지, 뭐 북한 땅, 중국 땅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가정? 그것도 맞아요. 그보다 더 먼저 고난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왜?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거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피를 흘린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의 고난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싸우셨듯이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 원리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따라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죄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싸워나가라고 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복음으로 인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죄가 없이 살아갈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싸워가는 겁니다. 넘어질 것이지만 은혜를 붙들고 확실한 소망 가지고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인내하시어 지금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십니다. 우리도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 중에서도 진리 복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하세요. 감사한 건 있죠. 왜? 나 혼자 이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을 주셨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귀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메시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장 기쁘고 감사한 소식으로 붙들고 살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담대히 예수님처럼 증거하라는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받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